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455페이지에 있습니다. 28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28장의 시점에서 보면 아직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은 사울입니다. 곧 사울이 폐위되지만 아직까지는 사울이 공식적인 왕이고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28장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어느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 전까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소강 상태였는데 이 블레셋이 소강 상태를 깨고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4절에 보면 그렇게 준비한 끝에 4절 초반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라고 되어 있죠. 이 수넴은 이스라엘 깊숙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거죠. 정황상 보면 이제 블레셋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전력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호전적인 해양 민족이자 철기 국가이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국가입니다. 물론 종종 이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적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이긴 것이지 어떤 객관적인 전력이 우세해서 이긴 것은 아닙니다. 사울 왕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 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가슴이 이제 쿵쾅쿵쾅 뛰기 시작한 거죠.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6절입니다. 뭔가 반응을 하는데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어색하지 않나요? 사울이 하나님께 뭔가를 물었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중반에 보면 우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림은 뭐냐면 둠밈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 도구로서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을 도와줄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대제사장,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 사건을 떠올려보면 사무엘상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2장에 가면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죠. 이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대제사장 아이멜렉과 그가 속한 마을 사람들을 다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18절입니다. 왕 여기서 말하는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을 이 사울 왕이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명이 살아남는데 누가 살아났냐면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자, 20절입니다. 22장 20절에 보면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누구에게 갔죠? 사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 시점에서 보면 위급한 사울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제사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였거든요. 자승자박이죠. 그리고 다시 28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제사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28장 시점에서 보면 3절에 어떻게 3절이 시작하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선지자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자, 28장 3절을 좀 유념해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3절은 첫 번째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8장 이 시점에서 보면 사무엘이 죽은 것은 과거 사건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조금 앞으로 가서 2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사무엘이 죽음에.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전에 죽은 겁니다. 이전에 죽었는데 그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이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8장 3절에 보면 뭐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렇게 숭배하고 찾아가는 문화는 가나안의 문화였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나름 이렇게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사무엘이 죽자 나라에서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낸 겁니다. 본문의 시점으로 보면 사무엘이 죽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사울 왕이 쫓아낸 것은 과거에 행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블레셋이 깊숙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고 사무엘도 죽었으니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7절입니다. 28장 7절입니다. 머리를 계속 굴렸던 거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법령을 반포해서 다 내쫓은 신접한 여인 하나를 찾으라고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바른 신하라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야 되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7절 후반부에 볼까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신접한 여인 하나를 찾아냅니다. 자, 무슨 상황이냐면 이미 쫓아냈잖아요. 쫓아냈는데 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는가? 이 엔돌은 블레셋 국경지대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숨어서 살아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몰래 이 무당일을 했던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전히 물론 법으로는 왕이 신접한 자를 쫓아냈지만 이스라엘 안에 신접한 자, 무당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뜻합니다. 이게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무당에 대한 수요는 제거하지 못한 것이죠. 무당은 제거했지만 무당에 대한 마음은 제거하지 못한 것이고 그 모습이 사실은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위기가 오자 본색을 드러내서 자신이 이렇게 법을 반포해 없앴던 그 무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과 무당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사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안 되겠죠. 왜요? 자기가 반포해서 없앤 존재이기 때문에 없애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밝혀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8절입니다. 2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변장해서 이 신접한 여인에게 몰래 접근을 합니다. 자, 사울이 변장을 했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은 다가온 그 실제로는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사울 왕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움찔해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움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법령을 반포해서 근절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떨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자, 9절을 볼까요? 자, 9절에 보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제가 이제 쭉쭉 건너뛰면서 볼게요. 왜 왕이 그만 일을 요구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9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10절에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사울이 그 두려워하는 신접한 여인에게 10절 초반부를 읽어볼게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마지막 부분 볼까요?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접한 여인을 안심시키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서 사울과 신접한 여인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의 대화를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인데 먼저 안심한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울이 사울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11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와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자, 12절을 조금 깊이 생각하면서 볼게요. 이제 잘 생각하지 않으면 12절이 조금 이해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12절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고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의 정체를 알아차린 겁니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떤 설명을 하냐면 나름 합리적인 추정인데 아마도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서 사울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일리가 있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사울이 놀란 여인을 안심시킵니다. 놀랐겠죠. 왕이 갑자기 이제 변장하고 찾아왔는데 그 변장한 자가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여인이 놀란 건데 사울 왕이 안심을 시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둘의 이 사무엘의 영과 그리고 사울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자들마다 이게 성경 학자들마다 약간 의견이 다르긴 한데 보통은 실제 사무엘은 아닐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인 장칼뱅 역시 거짓 영이 사무엘인 척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 영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짓 영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사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황상 보면 사울은 불안해서 안심하기 위해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사무엘의 영이 사울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자, 2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사무엘의 영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라. 너 끝났어. 이제 왕권이 너가 아니라 이제 다윗에게 넘어갈 거야 라고 말하고 1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너 끝났어. 전쟁에서 질 거야 라는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20절 후반부에 보면 하루 밤낮을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회개한 걸까?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까 납작 엎드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볼게요. 자, 지금 사울이 엎드러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자, 22절에 보면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울이 처음엔 23절에 보면 사울이 거절을 합니다. 나 안 먹을 거야. 거절을 하지만 반복된 신접한 여인의 요구 앞에 먹으라는 그 말 앞에 결국에는 자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반응입니다.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봉을 만들고 구워서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입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인데 이 사무엘상 기자는 이 말씀 앞에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불순종의 대명사 사울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죠? 신접한 여인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순종하고 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다라고 지금 사무엘상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조금 큰 그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그림에서 본다면 사무엘상은 어떤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다윗은 상승하고 사울은 점점 하강한다라는 어떤 큰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다윗이 광야에 있고 사울이 판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조금씩 상승시키고 사울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라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부터 시작이 되는 다윗이 부각되는 그 흐름 안에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과 그리고 사무엘의 영에게 심판 선고를 받는 사울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순종하는 이 사울의 이야기는 이 본문만 딱 떼놓고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으로 부상하는 다윗을 부각시키는 이 사무엘상 저자의 의도 속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이 흐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조금 뒤로 가서 사무엘상 뒤에 열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기가 있죠. 역대상 9장 35절을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넘기면 있습니다. 역대상 9장 35절 그리고 39절, 두 구절을 볼 텐데 먼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 굉장히 길게 이렇게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거나 이렇게 성경 큐티 묵상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역대기를 묵상하다가 딱 벽을 마주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9장까지 너무 길게 족보만 나오기 때문에 당황스럽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길게 역대기 기자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기술하다가 9장 마지막 부분에 누구의 족보를 말하냐면 사울 왕의 족보를 말합니다. 자, 제가 방금 언급한 9장 35절을 먼저 보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라고 이제 족보를 얘기하다가 쭉 내려와서 39절입니다. 39절에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사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상 9장에서 이 사울의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역대상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 왕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기는 특별히 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역대기의 1차 청중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에 있다가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더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더니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맞는가? 우리는 선민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부각시키는데 특별히 역대기를 읽어보면 다윗의 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 밧세바를 범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기술하지 않는데 왜 안 하냐면 일부러 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러 그 다윗의 흠을 뺀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뺀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다윗의 백성이라는 메시지를 포로 귀한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하는데 그런 속에서 역대상 11장은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되죠. 사울은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속에서 다윗을 부상시킬 거야. 오늘 사무엘상 본문의 흐름과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11장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의 흐름과 이 역대상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비슷하죠. 다시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인 2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장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체 흐름에서 다윗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8장 바로 앞에 있는 자, 27장에 가보면 자,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처한 현실입니다. 자, 다윗은 상승하고 있는데 현실은 바닥이었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냐면 여전히 사울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다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27장 1절은 적국인 블레셋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과 현실이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고 그를 왕으로 세워가고 있지만 다윗이 처한 현실은 광야, 도망이었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시키고 있는 사울왕은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판을 치고 세력을 보이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늘 당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피해를 보고 그리고 가해자는 오히려 더 득세하는 그 현실. 우리가 사실 그런 현실을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가 더 가해자인 것처럼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살아간다라면 굉장히 억울할 텐데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복수 드라마 이런 것들에 열광을 하고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잖아요. 다윗이 그런 현실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넌지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지금 가까이에서 보면 사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심판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지금 눈앞에서는 해함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도 해할 수 없다. 택하고 있다.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 흐름과 연결이 되는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좀 오늘 본문과 좀 엮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특별히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이렇게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거나 새벽 기도 설교문을 받아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요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특별히 22장에서 2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죠. 모아방 발락과 발람 무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펼쳐볼까요? 자, 민수기 2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2절과 3절을 읽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십보레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에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자, 근데 이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십불의 아들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아모리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호전적인 가나안 족속이 모압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압이 아모리인에게 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모리족을 무찌릅니다. 자, 그러니까 모압 왕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무서운 존재였던 아모리를 이긴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압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 모압 왕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운 존재였겠죠. 근데 사실 모압과 이스라엘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촌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을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대책을 마련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이겼죠. 그래서 모압 왕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5절을 보겠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모압 왕 발락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고. 자, 6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5절에 보면 주술을 의지해서 당대 가장 유명한 무당이었던 이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머리를 씁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좀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자체가 신들의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용한, 저주 전문가 무당을 불러서 상대편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그렇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세계관이 이 당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발람은 이 당시 얼마나 유명한 저주 전문가였냐면 실제로 발견된 고대 문서에 따르면 이 발람은 성경 외의 기록입니다. 많은 족적을 남긴 유명한 전쟁 전문가, 저주 전문가 무당이었다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저주 전문가 발람을 모셔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셔오는 중에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거절을 합니다. 자, 한번 12절을 볼까요? 자, 22장 12절입니다. 굉장히 웃긴 상황이죠. 하나님이 무당에게 나타난 겁니다. 자, 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발람의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차 사절단을 보내서 설득을 하자 결국에는 발람이 넘어가서 결국에는 모압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런데 이런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가 결국에는 발람이 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의 특기를 발휘해서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발람 무당이 저주하기 위해,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 산당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죠. 나중에 발람이 어떤 말을 하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하나요? 축복을 하나요? 축복의 말을 내뱉습니다. 사실 이 모압 왕 발락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죠. 고액을 들여서 저주 전문가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는커녕 그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한번 그 내용 한 구절만 확인해 볼까요? 제가 앞에 띄우지는 않은 것 같은데 24장 17절입니다. 24장 17절 그리고 19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발람의 입에서 나온 축복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19절입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저주하라고 부른 발람의 입에서 뜻밖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힘든 광야 여정을 겪은 작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도 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책 내용 하나를 좀 읽어드리고 그 내용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매일 성경 책에 보면 그 달에 해당되는 그 성경책을 토대로 해서 약간 이야기 형태로 본문을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 달과 5월과 6월은 민수기와 로마서를 묵상을 하는데 그 두 책을 이야기 형태로 특별히 방금 읽었던 이 발락과 발람 이야기를 담아서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내용과도 좀 연결이 되고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는 내용이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형태냐면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말하는 어떤 글의 형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어린 자녀에게 하는 형태거든요. 민수기에 발람이라는 마술사가 나온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말을 하려던 사람인데 아무리 나쁘게 말하려 해도 할 수 없었어.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과 혀를 조종하셨거든. 엄마 아빠는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주지만 너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생길 거야. 무섭고 떨리고 걱정될 때 그 사람을 발람이라고 생각하렴. 못된 소문들을 하나님께 맡기렴. 하나님이 금방 축복의 노래로 다 바꾸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렴. 맞아. 기도하기 힘들 때도 있어. 엄마 아빠는 힘들 땐 말문이 막히곤 해. 기도는 안 나오고 한숨만 나올 때도 있어.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탄식만 할 때 성령님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더 깊이 탄식하면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눈물 흐르는 날에도 눈물아 흘러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나는 여전히 예배한다라고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단다. 저는 특별히 마지막 문장이 참 은혜가 됐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 아빠의 자녀를 향한 고백인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나중에 꼭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나의 간증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아예 외워버렸습니다. 눈물 흐르는 날에도 눈물아 흘러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나는 여전히 예배한다라고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단다. 오늘 본문과 좀 엮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죠? 오랜 기간 사울에게 쫓기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친 채도 하고 처절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그 발람의 입을 막으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사울과 사울이 주는 그 공포 가운데 다윗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때로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처절한 광야에서 했던 고백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의 눈물의 고백입니다. 눈물아 흘러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나는 여전히 예배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인데 57편 6절에서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다윗은 너무 억울해요. 사울 때문에. 특별히 57장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7장은 이렇게 표제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써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동굴에서 도망가던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적들이 웅덩이를 파서 넘어지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처절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내용에 나오는 눈물아 흘러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여전히 예배한다는 그 고백처럼 그는 눈물을 흘리지만 긴 시간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고 억울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사울이 판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못된 소문들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상치 않은 일들 앞에, 벽들 앞에서 허우적대는 분이 계십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넌지시 그러나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때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사울을 심판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발락이 무수히 많은 돈을 쓰고요, 무수히 많은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발락의 모략을 무효화시키고 발람의 입을 막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는 넘어지고 엎드려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 가끔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저도 목회자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부서를 맡으면서도 그때 참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마다 제가 항상 그 도망가고 싶은 자리에서 부르던,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후렴에 가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가 도망가고 싶을 때거든요. 하나님, 지금 너무 도망가고 싶고요, 외면하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은혜가 교차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눈물과 은혜가 교차하지만 당장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자리에서 드리는 눈물아 흘러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여전히 예배한다라는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린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